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고 있고 다른 길로 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정당한 지도자라 하는 걸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말하자면 추천과 무슨 자격증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런 어떤 일들로 자기네들을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어났던 일은 말하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내용적으로도 이제 반대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정당한 사람이라 혹은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라는 어떤 증명서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우리가 정당한 사도라는 것은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래서 편지라는 건 그러면서 추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서 역할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증명서다. 너희가 바로 내가 정당한 사도인 증거물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결국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 속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 목자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정당한 사도라 하는 표를 삼고자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 너희가 내 편지다, 너희가 내 어떤 의미에서 증명서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저들의 중생한 것, 변화됨을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분명한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명분 있는 얘기를 하고 얼마나 실력 있는 얘기를 하고 얼마나 자격 있는 그 신분에 있는가는 그것만으로는 그가 정당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사도며 또 그 사도직을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표가 뭐냐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중생시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무리 뛰어난 무슨 자격과 무슨 명분과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의 영혼을 중생시키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는 정당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6절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언약을 말하고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었던 바와 같이 밖에 써서 저들에게 제시한 어떤 교훈이나 규칙이나 명령서가 아니라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 배신한 자요 징벌의 대상이요 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중생하여 우리의 속으로부터 변한 그래서 살아나고 거룩해진 결과를 얻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도된 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떨어질 수 없는 결합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된 교우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둘이 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불러내시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부름 이제 그의 백성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 모은 그의 자녀들을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방법도 말씀으로 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물론 말씀 이외의 방법을 쓰기도 하십니다만 언제나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은 대단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독자적이고 홀로 충분하신 그 능력과 조건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말씀이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 이런 것과 다르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 중에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 동업하는 것이 아닌 나누어서 그것을 결합해야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목적하셨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누구 보고 와서 뭐 세숫대야라도 들고 있으라 그랬다든가 혹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끌어다가 뭘 다시 그 섞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가 협력을 해야 되든가 어떤 조건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홀로 이유가 되시고 조건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혼자 다 하셨다는 내용을 함축한 대표적인 표현이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든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 자꾸만 그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나가시면 그 무슨 전도 전략 이런 제자 훈련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그것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열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구속사역에 동참한 열심을 그렇게 표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한 그런 우리의 진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구속사역에 동참한 우리의 어떤 표현에 그것도 불과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구원을 얻고 내가 말을 못하면 안 되는 이런 식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장 어떤 문제에 걸리느냐 하면 에스더가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르드개가 와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공갈을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왕비 삼은 것 아니겠느냐. 네가 안 해도 좋다. 네가 안 해도 너 아니래도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하실 거다. 그런데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시려고 계획했던 그 일이 네가 안 한 것으로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만 내 책임을 못하는 것이 되는 줄 모르느냐? 라는 이 공갈 협박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전도가 결정되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동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유는 될지언정 내가 안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일은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몹시 표정들이 나빠가지고 알아듣는 건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보다 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실까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 시험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 시험 보는 건 애들 보라 그러고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래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큰다 모르세요? 옥수수도 잘 크고 애기도 잘 크고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을 좀 하세요. 여기 와서 앉으시면 뭐 얘기하다 글로 갔는지 까먹었어요. 아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구약의 표현은 그래서 종종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말이고 설득이고 맞죠?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다. 내가 한 말. 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술을 가르치는 게 내가 한 말이라. 말이라는 것 내용에 집착하지 않고 누구 말이냐에 더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그런 의미에서 설득이라든가 무슨 그런 논리성, 합리성 이런 방법론이 아니고 그런 어떤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차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맡은 종이라라고 부름을 이제 그 불림을 받는데 목사들에게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아, 어느 교회 나가서 물어보시면 어느 교회 성도들이나 다 자기 교회 목사가 최고라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야 제가 최고겠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서로 저도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하면 누구나 번쩍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자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저희 교회 와서 설교 못 하겠대요. 아멘 하나를 안 하더래요, 이 왼수들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는 뭐 대단하신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여기 와서 꼼짝 못하죠, 서로. 왜요? 하나님이 어느 양떼에게 필요한 목자를 보내시고 그분한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서 가서 끼리끼리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디서 한번 자기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세의 손에 들린 집행이요, 하나님 손에 들린 모세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 네 사람밖에 없네. 근데 말씀에는 왜 또 말씀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하면,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기독교 된 특징은, 다른 종교들은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초월성을 그 종교의 그 말하자면 하나의 증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연적인 본능이 종교란 초월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치성을 드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할 것을 초월적인 신에 의해서, 초월자에 의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기적으로 얻어내기를 바래서 종교를 갖기 일쑤입니다. 기독교는 초월성을 그 기준으로 삼거나 조건으로 삼거나 특징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초월과 자연을 나누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은 방법은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나서 제일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입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더 많이 깨우치셔야 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라는 식으로 자연 법칙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건 다 어느 쪽에나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완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그 경배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이 없이 내 소원을 이 초월적인 힘으로 얻어내는 방법으로만 종교를 가지는데 반해서, 기독교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특징이요, 유일한 원칙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목적을 얻어내는 도박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요구한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항복하고 거기에 신뢰를 보내서 거기에 내가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내 전 인격이 동의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순종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죠. 하나님의 요구를 내 요구보다 앞세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의 기쁨보다 앞세웁니다. 보다 앞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은 없고 하나님 것만 남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를 사랑할 때는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미워할 정도로 주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왜 미움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쪽도 사랑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는 이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미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신뢰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말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거인 것을 봅니다. 무엇인 것을 보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명서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느냐.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것과 비교할 때 저 새로 와가지고 나 틀리다 그러고 자기네가 옳다 그러는 자들이 나보다 잘생겼을 수도 있고 나보다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과 영광으로 너희들을 진전시키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요구가 됩니다. 왜요? 교회가 목사에 대해서 요구할 것과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요구할 것도 이 두 가지의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에게 말씀과 말씀으로 인한 격려와 말씀을 그 목표로 한 모범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말 속에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주로 맡는 장로님들과 설교하는 일을 맡는 목사까지 포함해서 장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맡는 장로와 설교를 맡는 장로,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구별이 두드러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 둘을 함께 할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라 이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증거한 것이 다 뭐냐면 그게 몽땅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거는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신다?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은 싫어하시는가? 이것이 신앙의 전 그 핵심이고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요즘들이 이상하게 교인들이 목사에게 요구를 오히려 많이 해요.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네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 슬픔을 위로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주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공갈과 협박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겁이 없어서 여태껏 버텼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뭐라 그래, 다니엘 같은 신앙으로, 아니니까 그건 관둡시다, 그렇진 않고. 그거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어서 제가 버텼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끊임없이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목사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비굴한 입장에서 보는 눈치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보는 눈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쓸데없는 데서 좋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기서 아멘이지 앞에서 아멘은 몇이 없다고요. 그러면 목사가 그걸로 쫓아갈 유혹을 받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주고 싶지요. 뭐 굳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며 굳이 경고하고 위협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걸 목자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잘하는가는 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가에 전 모든 초점이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목자가 요구하는 성도들에 대한 요구는 전부 초점이 일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 변화되고 전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목사에게 좋은 말을 해주거나 목사가 필요한 무슨 선물을 갖다 주거나 교회에서 무슨 하는 일에 헌금을 잘 내거나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어떤 과정과 또는 표현으로 교회의 어떤 사업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나오는 결과여야 됩니다. 전도가 유일한 신앙의 행위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모르고 그냥 전도를 한 것으로 무슨 자기가 훈장 많이 받은 줄로 알고 너 훈장 몇 개야? 너 군번 몇 번이야? 이렇게 나오면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야 됩니다.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유혹과 이 시험에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능력으로 가 있고 업적으로 가 있어서 교회들이 자꾸 커지며 교회들이 자꾸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난 척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위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분명히 해두고 그런 일들을 연습하며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남김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편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분별과 어떤 판단과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가, 목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그의 눈이 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노니 선물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선물을 하나 갖다 주면 약 6개월 동안 너무나 떳떳해합니다.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선물을 갖다 준 것이 하나님께 무슨 미리 선수금을 갖다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걸 넘어온 사람은 선물을 갖고 오십시오. 안 갖고 온 사람은 그걸 못 넘어온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교묘하게 됐습니다. 다 했네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그 시대와 사회에서 자기 본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모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를 만들어내야 되고 제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막을 우리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모으셨는지 제대로 분별하기로 합시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뜻에 우리를 다 맡겨 경건을 연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합시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도 잘라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서 낙오하는 자는 없도록 우리 함께 책임을 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것이 갖는 그 기쁨과 승리와 그 감사와 자랑의 자리에 우리 모두 가도록 약속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나이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으시며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간섭하시나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떨어질 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하사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성도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를 두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말과 행실과 그리고 칭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